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 막바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적도 만나게 되었지만 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쟁 이력을 보면 이 23장 이야기 직전에는요 아라세 왕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모압 평지에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모압 왕 발락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를 삼킬 것이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발람은 아마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로 그의 말은 그의 기도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겼을 것입니다. 발람은 그 발락의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거절을 하였지만 계속된 요청과 유혹에 못 이겨 결국엔 따라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발람이 그곳에 갔지만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려고 세 번째로 시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 번째 축복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22장에서 23절에 23장에 걸쳐서 발락이 이미 두 번 정도 저주를 하려다 실패하고 축복만 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과 흐름이 비슷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새롭게 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점들이 몇 가지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발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정 수준의 예물을 통하여 또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저주할 것을 어떻게 할지를 발락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많은 헌금을 하며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악한 욕망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이는 바알 신당으로 데려가서 제사만 지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저주를 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땠냐면 실패로 끝나고, 저주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수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면서 그런 축복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 무리의 끝 일부분만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이 발락은, 모압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이 똑바로 그때 첫 번째 시도 때 똑바로 저주하지 못한 이유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그 숫자를 보니까 번성하는 그 축복만 하게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 끝에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발락은 또 한번 정성스레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발람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허물이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이미 용서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성질을 크게 부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마음이 다시 간절해져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도 다른 산신들처럼 장소에 따라 발휘하는 힘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또는 부월의 아들 발람이니까 홈그라운드 부월산에서는 혹시 그 기도발이 좀 세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지 이번에는 발람을 부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락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발람이 이번에는 저주는커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계속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은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민수기 24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축복만 나왔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힘을 인정하고, 특별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관련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생각할 때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힘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힘을 자기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발락은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로는 인정하지만 어떤 계약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해는 고대 서아시아의 여러 민족 신들에 대한 이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처럼 유일신 신앙에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각각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은 갖고는 있지만 그 신들이 완전하지도 않고 절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대자 완전자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신들이라는 존재가 서로 연애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관념에서 보기엔 너무 애매한 이상한 그런 잡신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잘 만족시키기만 하면 그리고 설득하기만 하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만 하면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절대적인 창조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냥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 그런 신들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센 신 그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 생각해보면 발락이 발람을 볼 때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는 절대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라는 어떤 좀 힘이 아주 센 그러한 신을 섬기는 무당 같은 그런 무당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복채를 내고 저주, 무속 전문 용어로는 살이라고 하죠. 살을 날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오해가 발락이 세 번이나 되지도 않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시도하게 만든 것이지요. 쓸데없이 세 번이나 일곱 개의 제단을 쌓아 수송아지 일곱 마리, 양 일곱 마리를 태우면서 그런 애를 쓴 것입니다. 요즘 한우 가격이 얼마인가 제가 찾아봤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요즘엔 3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대충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 축산업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훨씬 더 큰 가격이었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가격으로도 일곱 개의 재단에 들어간 돈은 대충 2,600만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소와 양이 귀했을 그 시대로 따지자면 훨씬 더 큰 비용이었겠지요. 요즘도 무당들이 구타하려면 재물 상차림을 하는데 상차림에 일단 돈이 들기 때문에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싼 굿은 2천만 원 정도 한다는데 발락은 지금 재물에만 2,600만 원 이상의 큰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번이나 했으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집념이 엄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그것도 악한 욕망에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악한 욕망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시대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뭐 근동이라고 하든 그 지역에서 섬기는 잡신들과 차원이 다른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창조주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는 누군가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시도조차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까지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발락처럼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졸라댄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램프의 진이도 아니고요, 제사 예물만 드리면 만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1000번째 단만 쌓으면 되는, 그렇게 재물에 예물에 눈먼 욕망에 휘둘리는 신도 아닙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린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들,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한들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악한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빈다면 그것을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구해도, 우리의 필요를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가진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한 것이었다면 그 소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발람의 기도를 보면, 발람의 축복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오늘 말씀 이후에 발람이라는 인물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성경에서 인용될 때는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민수기 31장이나 요한계시록 2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발람이 원래 어떤 의도였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안 좋았을 거예요. 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런 저주를 시도했으니까 원래 자세는 분명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볼 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예언할 때 그 발람에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던 발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저주를 위한 제사를 시작했었지만, 처음에는 잘못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시도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올바른 기도, 즉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혹시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실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안에 있는 수많은 탄원시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탄원시 어떻게 보면 저주신데요, 하나님께 이 나쁜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저주시처럼. 하지만 그 시의 대부분은 뒤로 넘어갈수록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찬양으로 바뀌고, 또 나아가 그 원수들조차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변화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변화시켜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시고 마치 노뱀을 보고 회복된 이스라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의 축복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의 싸움에서 또 죄와의 싸움에서 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면서 번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일 기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 회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승리와 형통과 번영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존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